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신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같은 질문을 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의 실제적인 모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는 나사로의 누이,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가 세 복음서에 다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이 여인은 머리에보다도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내용이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을 식사에 초대했으면서도 기본적인 예우도 해드리지 않는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식사 자리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로는 그 동네에서 가장 험한 죄인이라고 알려진 한 여인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대우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많은 것을 사함받은 사람일 겁니다. 적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적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교훈을 여기서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이 과연 이 시몬과 여인, 의인시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취급되는 이 시몬과 동네에서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죄 많은 여인, 이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자기 기준은 바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델에서도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지만은 그 바리새인은 저 죄인과 같이 라고 하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타나는 행동은 언제나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른 선택을 위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의 주님께 대한 사랑의 모습도 바로 판단하고 이해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더욱 사랑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분은 41절에서 43절까지 세 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 앞에서 실제적으로 이 시몬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는 데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비유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1년 반여 동안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 가능한 액수를 또 한 사람은 두어 달 가까이 모은 액수로 이 두 사람의 비유의 대상의 차이가 큰 액수의 돈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랑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빚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가 됐든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식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입니까? 각자가 빈손 쥐고 알몸으로 머리에 든 것 없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며 우리 각자는 삶의 상황에 따라서 빚은 그 액수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혜택을 누린 사람은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이나 부모적이나 가족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역시 빚을 적게 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죄가 빚진 것과 같다 이런 표현으로서 오페일레마 즉 죄라는 말을 빚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죄는 절대로 스스로 씻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데 즉 은혜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각자를 비유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을 청한 시몬에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39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의 생각을 읽으신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는 이 사람의 반응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탕감을 받았다면 많이 빚을 진 사람이냐 아니면 적게 빚을 진 사람이냐 하는 질문이었고 이 바리새인 역시 자신의 행동이나 자세에 관계없이 머뭇거림 없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내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은 이렇지 않은데 행동은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남들을 의식할 때입니다. 주변을 의식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명절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두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갈등을 하지요. 믿는 사람으로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 알지만 다들 그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생각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에 따른 바른 행동이라는 겁니다. 특히 믿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바른 판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대우는 옳지 않게 하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여인의 희생에 정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은 그 바른 판단대로 행동하라는 도전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판단은 바르게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 하질 못한다는 거죠. 왜요? 먼저 만들어진 룰이 있고 사람들의 눈치가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만드는 전통이라든가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판단대로 생각대로 신앙에 옮길 용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같이 하셨는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누구든지 다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판단이 바르다면 그 판단대로 행동도 해라. 이런 도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행한 것과 그렇지 않음을 이 시몬과 죄 많다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이 아닐지라도 이런 비교를 성경 속에서 많이 보고 또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판단과 행동이 다른 이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느 판단이 옳고 어떤 행동이 옳은가를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 깨닫는다면 역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 누가복음 조금 뒤에 10장에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시는 교훈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점은 생각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건 뭡니까? 떡이 없어도 살 것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떡을 먹어야 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과 생각과 판단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바른 행동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삶에 옮겨지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시몬의 올바른 판단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현실 속에서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지 못하며 그가 정죄한 죄 많은 이 여자보다 못한가 이렇게 직접 시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나는 도저히 랍비 선생에 대한 예우에 합당하지 않은 시몬에게 그가 정죄하고 있는 이 여자를 가르치면서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것의 대신을 이 여인이 오히려 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명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에서 이적을 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만든 돌 항아리가 뭐 하는 항아리였습니까? 바로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종들이 물을 거기다가 담아서 발을 씻어주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손님을 청하게 되면 종들을 시켜서 반드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신발과 같지 않은 끈만 묶여있는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푸석푸석한 먼지부터 씻고 닦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불쾌했든지 간에 이 기초적인 일부터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몬이 안 한 일을 그 죄 많다고 하는 여인이 물이 아닌 자기의 눈물로 발에다가 쏟고 그리고 여자의 가장 영화롭게 생각하는 머리털을 끌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손님을 청해놓고 유대인의 관례적인 인사조차 하지 않은 시몬에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라고 지적하신 후에는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칭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저녁 만찬을 청하지 않았어도 서로 볼을 맞대고 인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관례조차도 이 바리새인 시몬 예수님께 해드리질 않았는데 역시 그가 정죄하고 있는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볼이 아닌 발에다가 씻지 않은 발, 먼지 나는 발에다가 계속해서 입맞춤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받들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이 죄 많은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안타까워하신 후에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게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들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뭡니까? 흔히 쓰는 식용유도 너는 나에게 발라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다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까지 모은 돈으로 마련한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러한 세 가지는 단순한 순서의 나열이 아닙니다. 제가 본 경우는 누가만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법으로 일반적인 것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이 귀납적이라고 그러나요? 덜 귀중한 것에서 귀중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논리를 엿볼 수 있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 해주는 것임에도 시몬은 하지 않았고 이런 것에서 마음을 쓰지 않은 자신은 당연히 기쁨과 감사의 만남에 즐거움을 표현하는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의식엔 기름 부음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죄 씻음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자세는 귀중하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하시면서 그때의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해드린 것이라고 하찮게 생각하고 하지 않은 것은 곧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45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어쩌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중요한 부분들을 어느 때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만큼 생각과 판단의 실천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음의 실천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계시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그렇지 못한 결과를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적용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받은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 때문에 19절에 보는 대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읽게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은 역시 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9장 3절이라든가 마가복음 2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절에 보면 제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 없는데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주님은 우편 강도에게나 이 여인에게나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의 권한임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실천이 사랑의 깊이에 근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적다 그렇게 말씀을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27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이유 속에서 성경 속에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역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더러 봅니다. 구약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이세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 사무엘이 와서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찾을 때도 그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하찮은 인물로 취급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임금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평안할 때 결국 자기 가장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관통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신하를 적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살인자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도 태어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바로 임금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사죄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물론 나단 선지자는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죠. 이런 사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부족됨과 죄사함 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을 역대상에 보는 대로 자기 죽음 이후에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제사장 계보를 정리하는 그런 데까지의 충성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볼 때는 바울사도죠. 가장 예수님을 극명하게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사도는 나중에 디모데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써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바울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살려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평생을 섬기는 사람들을 들어보는데 이것은 적어도 육신의 생명에 국한함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도야말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의 은인 정도로 부족한 분입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흉한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여인은 자신은 그런 죄 때문에 여인으로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주님께 눈물과 헌신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함께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 때문에 몰아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면 지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로부터 저런 대접을 받지 않겠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사함 받은 여인에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50절에 마지막 절 그랬지요. 사람들의 편견과 눈치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긍휼의 간청이 받아들여졌고 주님께서 분명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리고 구원받은 결과가 바로 평안히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한 자책감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것 못지않게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생이 괴로운 뿐이었을 것이지만 이러한 비극의 인생에게 주님의 평안이 선포되어 이 여인은 그때까지 맛볼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감격과 희열과 평안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그 여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 여인 정도의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사죄의 감격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지속할 것이고 마지막 영원 속에서도 이 감격은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에 반응하는 성도들 모습 속에서 봅니다. 오늘 이방인이요 하나님 없던 우상 숭배자의 나라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의 가련한 죄의 종이었던 우리 수없이 마귀로부터 참소받았던 우리 각자는 이 예수 앞에 왔던 여인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찌 이 여인의 그것만큼 못하겠냐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시는 감격스러운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것이 많은 그래서 평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여인보다 더 나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